오늘은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바로 앞에 한 5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앞에 미장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 미장원에 가서 입알을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계시겠죠? 제 담당 선생님이 머리를 잘 깎아주시곤 하셨는데 제가 머리가 많이 자라서 입알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머리를 깎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홍콩에 셀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홍콩에 있는 여러 소그룹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를 탐방하고 제가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는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미정원 선생님도 홍콩을 비슷한 시기에 다녀온 거예요. 관광차 다녀오긴 하셨는데 제가 어디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는지 여쭤보니까 이분이 어디 어디를 갔는데 정해진 스케줄을 좀 캔슬하고 너무너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꼭 가고 싶었던 곳 가고야 말았대요.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 홍콩 미장원을 갔대요. 홍콩에는 어떻게 미장원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머리를 깎고 어떤 식으로 머리를 감기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은 서서 머리를 자르는데 홍콩은 의자에 앉아서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자르더라 저런 별 관심도 없는데 계속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머리를 예쁘게 손질하고 또 디자인하고 여기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쯤 지나서 이분이 거기에 그냥 직원이셨는데 서울의 유명한 헤어샵에 스카웃되어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과 차를 마시다가 우연찮게 그 미장원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그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안다는 거예요. 개인 헤어샵을 차려서 지금 또 잘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이 어디를 가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잘 자를 수 있을까?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업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정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걱정하는 것도 다르고 또 기뻐하는 내용도 다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도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세 가지만 질문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걱정했고 무엇을 기뻐했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한 인생일까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5절에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참고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다 못하여는 성경 66권 전체에 딱 두 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두 번, 이게 유일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참고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무언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특이한 표현을 쓰면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 일행은 아테네, 아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디로요? 이 편지의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짧게 있다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핍박과 위협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3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그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지금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그 성도들, 이제 교회가 갓 태어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다들 초신자인데 내가 쫓겨날 정도로 고난과 핍박이 심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있을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을까? 내가 가르친 복음을 떠나지 않고 또 이단의 꿰매에 빠지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가? 걱정,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셔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고 또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법을 택합니다. 너무 걱정 근심이 됐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직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2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이유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주 섬기다가 온 초신자, 너무나 가녀하게 보인, 연약해 보이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세우고 그들을 강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자신은 갈 수 없으니 믿음직한 디모데를 보내고 또 편지까지 쓰는 것입니다.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방법을 강구하고 강구하고 강구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자신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3주밖에 만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초신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 앞길, 내 진로, 내 삶의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원초적인 고민, 근심,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근심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근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직 신앙이 여린 이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거룩하게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과 걱정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긍정적인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함이라. 세상 근심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혹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가 이 들풀보다 그리고 백합밥보다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고민과 근심 그 세상 근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떤 근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돌아보고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근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돌아보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참다 못해서 보냅니다. 그들을 좀 돌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에게 소식을 좀 가르쳐줘. 보냈는데 자 6절입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역시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소식 들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라.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근심했는데 이제 좀 살겠다. 이제 한숨 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놀랍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대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근심했는데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이 어디에서 기뻐합니까? 그들이 믿음에 잘 뿌리 박아서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매맞고요. 몸 여기저기에 멍들어 있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의 제목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서 기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합니까? 승진해서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서 기뻐합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 기쁨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기준은 무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결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연약했던 걱정했던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강도사 때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 청년 한 명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강도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사님 강도사님 저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어제부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본명은 이니셜로 바꿨습니다. 어제 B를 만났습니다. 요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 나누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A 이야기를 하면서 A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둘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A한테 완전 오랜만에 문자가 와서 오늘 사무실에서 언니들이랑 만나기로 했다고 저보고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에 수업이 저녁까지 하루 종일이라서 목요일에는 아무데도 안 가고 학교 갔다 집에 와서는 바로 기절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잤는데 오늘 큐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에 헉 놀랐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말씀 보니까 제가 조금 피곤하고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은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늦게라도 가겠다고 연락하고는 수업 마치고 뭐에 이끌린 듯이 힘든 줄도 모르고 방배동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 하나님이 A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막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묘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게다가 피곤하지도 않고 다리도 갑자기 안 아파졌습니다. 사무실 도착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A가 더듬더듬 찬양도 하고 수줍게 기도도 하고 눈물도 찔끔 흘리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고 부흥회도 같이 올 것 같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이만큼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A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전 오늘 너무 기뻐요 라는 편지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지체가 왜 이렇게 기쁜 걸까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몸은 피곤하고 내 코가 지금 석잔데 왜 이렇게 기쁩니까? 내가 전도한 그 초신자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서서히 해결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는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인간은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질 때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요, 돈 다시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유명해지면요, 무명해질까봐 또 불안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누릴 때 가장 기쁠까요? 아니요, 다시 혹시나 내려올까봐 불안해집니다. 인간은 언제 제일 기뻐합니까? 언제 가장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죽었었는데 살아날 때,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기뻐합니다. 원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릴 때,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보람되게 가치 있게 다시 재창조하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3.1교회에서 간사로 리더로 섬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 3.1교회에서 간사 사역하는 거, 리더 사역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4년 전에 3.1교회 딱 처음 왔는데 간사 사역이 너무 장난 아닌 거예요.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것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간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섬기는 간사님들 보면 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쯤 지나서 한 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간사님,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이 간사 사역.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모습을 보니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이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세 번째 질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10절부터 보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합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때까지 길이 막혔는데 빨리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잘 자라기를, 더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 때문에 웃고 그들 때문에 울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참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에 담기기 때문이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주안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이 땅에 세상의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요? 다른 거 우리 필요하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 전제 조건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인생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 잘 먹이고 잘 살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만들고 죽었던 영혼들 잘 살리는 인생,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 먹이고 잘 살리는 인생, 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무 도전받았는데 한번 이 영상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꽃을 이따가 따해가지고
주면서
무릎 꿇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야망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켰다라는 그 중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선후배들과 모였습니다. 비전 하나로. 그 비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을,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 비전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거란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 가장 오래 일하신 우리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일문 바리스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1호점에서 일하시는 문은영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세상에 많은 장애 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업하기가 힘들고 보험 같은 것도 안 되고 하는 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채용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 않았을 텐데 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저희들은 이렇게 스카웃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너 그거 실패할 거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되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 요만큼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고, 편견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내 형제, 내 부모님이 그 병을 앓고 있다면 절대 그 정신장애를 위험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 못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못 따지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살고 잘 먹는 인생이 아니라 잘 살리고 잘 먹이는 인생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다가 결국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찾다가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잃었던 아들 탕자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기뻐 춤추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넘어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